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전체를 봤죠. 우선 우리가 그 어려운 방법이 아니더라도 가장 기초적인 관찰 방법은 전후 문맥을 일단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 20장 앞에 19장의 전체 내용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봤어요. 그것은 롯에게만 경험되어진 사건이 아니고 주변의 나라와 족속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도 그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맥의 배경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장이면 21장이면 내일쯤 살펴볼 내용인데 이삭이 태어납니다. 앞서 18장, 17장에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있는 이스마엘은 내 자손이 아니다. 내가 네게 줄 자손만이 참된 네 자손이다. 그리고 1년 후에 네 아내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둘 다 웃었죠. 굉장히 불신앙적 웃음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성도의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지금 그 약속을 받아놓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아브라함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게다가 19장 본문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그 인생 행로를 오늘 보여주는가를 좀 보도록 하죠.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이 위치는 이제 지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나중에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 위치는 정확하게 애굽의 길목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리고 그랄이라는 이 지명 자체가 뜻하는 바가 뭐냐 하면 거주지, 그러니까 뭔가 안전이 보장되고 안전하게 보이는 곳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뚱딴지같이 갑자기 거주지를 옮겨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심판의 광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있는 것도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주지를 옮기는데 하필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애굽으로 향했던 경험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땅에 기근이 임하죠. 그때는 기근이 임했어요. 하니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도 아내가 아브라함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통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거의 아내를 그냥 넘겨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사라가 되돌려지고 다시 남편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상습범이에요.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은. 어쨌든 아브라함에게는 이 애굽의 경험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문명이 주는 화려함. 문명사회가 주는 풍요, 그 매력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내면에 상당히 짙게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어이쿠, 여기 있다간 나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서슴없이 네게부, 바로 애굽의 초입 지역인 그랄 쪽으로 거주지를 옮겨버립니다. 항상 그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살펴보는 그 롯의 실수가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에 인생 행로의 기초와 근거를 둘 때 서슴없이 그쪽을 택하게 되는 롯을 보면서 그 결말을 우리는 전장까지 살펴봤어요. 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했다가도 조금만 틈이 나면 육의 생각이 올라와서 보이는 것을 더 확고하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이 생리가 우리 속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한쪽은 눈을 감고 한쪽은 눈을 뜨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쪽은 세상을 보고 냉정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한쪽은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초를 두고 이렇게 해야 삶의 균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랄 지역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사라를 넘겨버립니다. 이 사라는 지금 어떤 사라입니까? 자기 아내이면서 동시에 내년쯤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할 여인이에요. 그런데 넘겨버립니다. 남자가 하지 말아야 될 가장 비열한 짓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부부로 살면서도 하나님 없는 가정들은 결국 내 자신과 같은 아내마저도 인생을 사는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내 남편마저도 내 인생을 유지하고 버티게 해주는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배우자가 수단이 되면 비참한 거죠. 그것이 제가 빈말인가 아닌가 한번 보십시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3절을 보세요. 13절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내는 아직도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신부요, 내 사랑이요, 내 몸이 아니라 철저히 인생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그를 잠들게 한 후 그의 갈비를 취하여 아내를 만들었을 때에는 타락하기 전 아담의 첫 번째 고백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보니까 나더라고요. 보니까 자신이더라고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배우자를 자기의 수단으로, 생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비참해지는 겁니다. 오늘 아내에 대한 아담의, 아브라함의 인식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내는 멀쩡하게 그랄 왕에게 넘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상 중에 개입하시죠. 여기에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이제 그랄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여기에 보시면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여기 내게는 누굴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범죄한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범죄한 것이라고 여겨주십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범죄한 거다. 이걸 그랄 왕에게 경고시킵니다. 이해가 돼요? 지금 야단 맞아야 될 사람은 아비멜렉입니까? 아니면 아브람입니까? 아브람이죠. 너 정신이 있니? 너 자신과 같은 아내를, 아니 아무리 네가 상황이 급하기로서니 그래 그렇게 넘겨줄 수가 있니? 이건 야단을 쳐도 되게 야단 맞아야 될 상황인데 저 아브람은 뭐라고 안 그러세요. 그리고 누굴 야단칩니까? 뭣도 모르고 진짜 누인 줄 알고 데려갔던 그랄왕 아비멜렉이 이상 중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한술 더 떠서 그 사람들에게 범죄한 것은 곧 누구에게 범죄한 거다? 나에게 범죄한 거다? 손대지 마라. 제가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결론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절대적인 섭리 속에서 이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브람과 사라를 하나님이 자기하고 묶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범죄한 거는 너 나한테 범죄한 거니까 손대지 마라 간섭하시는 거예요. 아브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더구나 언약의 결실을 내년쯤 앞에 두고 지금 아브람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지질이 못난 이런 걸 진상이라 그럽니다. 이 진상을 덮어주시고 참고 하나님의 언약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장에서 드러내는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 뭘 발견할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종결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종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밖에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상식대로라면 야단을 쳐도 아브람이 야단을 맞이하지 아비멜렉이 오히려 피해자죠. 피해자. 아비멜렉은. 그런데도 너 손대지 마. 얘들은 내 소속이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묶인 행복자로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맞아. 법대로 우리를 처분했다면 골백번도 더 죽었지. 더 심판을 당했지.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묶어주셨구나. 이 못난 인생들을 하나님이 묶어주셨구나. 이 고백이 여기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전해서 보십시다.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네. 자, 이 본문을 관찰해 보면 좀 창피하죠. 여기서 아비멜렉은 세상의 왕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왕인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대표입니까? 우리 신자의 대표예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굴 야단치고 있어요? 누가 누굴 걱정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이 성도의 대표인 신자의 상징인 아브라함을 야단치고 걱정하고 있어요. 너 이렇게 살면 되겠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즘하고 똑같죠.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어우, 저러다가 교회 저거 어떡하려고 그래? 창피하죠. 요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그러니까 전철에 와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싸우면은 그런 데잖아. 이놈들아, 조용해. 여기가 예배당인 줄 알아? 이제 그런 농담이 스스럼 없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돌아다니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아유,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아브라함. 딴 사람으로 교체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호세아 선지자처럼 집 나가면 또 데려오고, 엉뚱한 짓 하면 또 데려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브라함의 이 너저분한 인생을 뚫고 들어가셔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기에 그 그림을 창피하지만 여과 없이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17절, 16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성도의 아내 사례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데려가니까 하나님이 그 벌로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가문이 끝장이 나게 생긴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기도하고 누가 치료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치료를 해요. 그래서 이 20장에서 아브라함을 가르쳐 최초로 선지자라는 호칭을 듣게 합니다. 누가 그렇게 그를 결국은 영화롭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놓으세요. 이 못난 아브라함을. 7절을 보세요.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기도를 하니까 닫히고 끊어졌던 태의 문이 다 열어져서 모든 것이 원위치 되고 회복이 됩니다. 사례 아내도 되돌려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죠. 그 씨를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내세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성도가 사는 근거입니다. 우리 성도는 나의 잘남과 못남 때문에 승패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제 수요 강의 통해서도 다윗과 사울의 굵은 근본적 차이가 어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울은 무언가에 덮여 있는 겁니다. 눌려 있는 겁니다. 지배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를 어쩌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광기 붙들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못된 짓을 해줘. 다윗은 한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라를 그에게 맡기고 그를 높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선합니다. 믿습니까? 그 하시는 일 속에 주로 하나님의 주된 작업이 뭐냐 하면 못난 우리 죄인들을 깎고 빚어놓고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언약을 만들어 가시는 작업입니다. 오늘도 그 행로 속에 우리가 서 있고 붙들려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백성다웁게 이 땅의 선지자로 이 땅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질문으로 한번 매듭을 짓죠. 첫째, 오늘 본문에서 18절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못남과 무너짐과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성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을 붙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보이는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아유, 내 집 나이가 몇인데. 사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보이는 게 더 확실해 보이죠. 약속을 붙드는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치료자로, 이 땅의 선지자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적용과 기도가 오늘 이 새벽 속에 또 하루 속에 순종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오늘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상을 위해서 소리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 주셔서 이렇게 하루를 복되게 시작해 하시고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우리의 시선을 놓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